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논란을 빚고 있는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은 특히 아시아 최대 난민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교황은 오늘 환영 행사에 참석하며 내일은 행정 수도인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과 틴초 대통령 등을 만납니다. 이어 29일에는 미얀마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불교계 원로들과 현지 주교단을 만나며 방문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군 통수권자인 민 아웅 훌라잉 사령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 방문에 이어 다음 달 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을 면담합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아궁 화산이 오늘 오전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분화구 주변 대피구역을 반경 6에서 7.5km에서 8에서 10k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국제공항이 폐쇄돼 445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되면서 약 6만여 명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분화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아궁 화산이 더 큰 규모로 분화할 위험이 있어 공항 폐쇄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26일 그리고 오늘 오전 사이 4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높이 3,142m의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은 1963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인근 주민 1,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40개국과 반테러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순위파 40개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슬람 대테러 군사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맹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모로코, 수단, 세네갈 등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과 터키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대테러 심리전, 테러 자금 차단, 군사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지구상에서 테러가 사라질 때까지 반테러리즘을 추구할 것이라며 테러 종식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서 테러리즘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조르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1명을 비롯해 적어도 5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내정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러시아가 어제 데이르 알조르 알샤파 마을의 주거용 건물을 폭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르 알조르는 시리아의 주요 유전지대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거점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당초 사망자 수를 34명으로 집계했지만 이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라미 압델라만 소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공군은 6대의 장거리 폭격기가 데이르 알조르에 있는 IS 지휘통제소 등을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의 동맹국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리아 크루드족 인민수비대에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시울루 터키 외교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쌍중단 제안을 현실적 해법으로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거듭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고립이 점차 심화되는 정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능력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 미국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주재 미 대리대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프랑스와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제안을 현실적 해법으로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합법적 행동과 불법적 행동을 맞바꿀 수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쌍중단 제안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position on this has been made clear several times.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S. ROK Alliance's lawful long-standing and defense.
캐튼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쌍중단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법하고 오랫동안 실시해온 방어 차원의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똑같은 가치를 두고 서로 맞바꿀 수 없다는 기존 원칙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을 국무부의 여전한 입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As President Trump stated, President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and we agreed that we would not accept the so-called freeze for freeze.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 나라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에서 장이브 로드리아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프랑스가 쌍중단을 실질적인 제안으로 여기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아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문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조차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쌍중단에 회의적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왕이 부장이 로드리아 장관과 만나 북핵 해법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며 적극적인 회담 복귀, 안정 유지, 당사국 간의 대항 자제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1월 3일 제115대 미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해 상하원을 거친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19건에 달하는데요. 이종훈 기자와 함께 법행 진행 상황과 의회 내 대부 기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을 특정해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 수가 특히 이번 회기에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상원에 6건 그리고 하원에 13건으로 대체로 하원에서 많이 발의됐는데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북한 인권법 연장,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수사, 대북 합동위원회 결성, 북한 여행 제한, 그리고 새 대북 제재, 대통령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결의안으로는 북한의 괌 위협을 비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114대 의회의 총 13건이 상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건 중에 실제로 의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과 결의안은 두 건에 불과한데요. 어떤 안건들입니까?
네, 법안과 결의안 각각 한 건씩 총 두 건인데요. 먼저 법안으로서는 이달 1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법으로 북한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도 금지시킨 내용의 골자입니다. 또 상하원에 각각 별도로 발의됐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조율해 미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결의안 내용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윌슨 위원이 발의해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인데요. 결의 형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를 환영한다는 하원 의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결의가 채택된 당시 중국 정부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내놓기도 했죠. 중국의 이러한 보복성 외교 경제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하원 의원들의 입장이 결의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의 법도 그렇고 윌슨 의원의 결의도 그렇고 모두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의 법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윌슨 의원의 결의에서 확인됐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불편함을 표현한 미 의회 내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 의회도 중국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담 베이컨 공화당 의원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베이컨 의원은 한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반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한국에 꼭 필요한 방어 시스템이고 필요하면 추가 배치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적어도 하원 내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탄력받고 있는 법안들이 두세 건 정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새 대북제재 법안인데요. 대북제재 가운데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앤디 바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0월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페투미 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벨 홀런 의원이 대표 작성한 초당적 법안으로 이달 초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전체 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해 상원 하원 각각 이 법안을 오토 원비어 대북금융제재법, 오토 원비어 북한 핵제재법으로 명명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의 대북 제재는 현재도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동안의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안 작성자인 벤 홀런 의원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한 내용 들어보시죠.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only taken action against a small bank. This bill, this legislation applies to all banks no matter what their size and imposes mandatory secondary sanctions. So this bill doesn't rely on cooperation.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소규모 은행만 제재해왔지만 이번 법안은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또 제재의 강제력을 부과해 대북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겁니다.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물리적 차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미국 내 금융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대리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재입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최소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을 내리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 대부분이 압박 외교의 한 부분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대북 제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하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이 관건인데요. 상원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 회의 표결은 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벤홀런 의원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맞물려 위원회를 통과해 중국의 입장을 주시해야 하기도 했고 의회 내 주요 안건이었던 세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등 의회에서도 다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근에는 추수감사절로 휴가 중인 의원들도 많았고요. 벤홀런 의원은 또 이번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이란 제재 법안과 통합하는 식으로 하원과 조율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 대한 전체 표결이 오늘 내일로 임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 대북 제재 법안 말고도 또 어떤 법안들이 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법안으로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수단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현재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하고 있는 북한 인권특사직을 별도의 정교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9월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상원에서는 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의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영향력이 큰 일부 의원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워렌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상원의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에 북한 정부가 돈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해외 노동자 송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상원 금융위도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 강화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루이스 위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 지원국 제재정 결정에 대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대 압박을 가하는 조치라며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의회 내 이슈로는 대북 선제 타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제 타격 논의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이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전쟁 개시권을 두고 청문회도 두 차례 열리고 상하원에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그쳐 법안 처리에는 사실 큰 진전이 없습니다. 논의의 중점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 VOA에 밝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imminent threat does not include the mere possession of a weapon that could attack the United States. There would clearly have to be some information that the North Koreans...
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는 다소 다른 어조를 보인 하원 군사위 소속 담 베이컨 공화당 의원이 최근 VOA에 전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ll, I think it's a grave threat to our country to have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However, I think we should use every other means to have North Korea.
네, 북한의 핵 보유 사실 자체가 임박한 위협은 아니지만 중대한 위협이라는 건데요.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측과 공화당 측은 임박한 위협의 정의에 대해 사실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새 대북 제재 법안 처리 상황을 중심으로 의회 내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고립이 점차 심화되는 정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전년 대비 약 60% 급감하고 각국이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진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새 대북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등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며칠 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나라들을 순방한 자리에서 이 정책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차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 is necessary for us to exercise pressur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lieves the time has come.
북한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가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지난 세대 동안 피해왔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쉬지도 느슨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점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과거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북한을 겨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위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압박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7건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지난 20일엔 국무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선 두 차례나 북한과 관련한 고위급 회담이 미국 주도로 개최됐고 행정부 고위급들도 다른 나라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을 미국 정부의 최대 의제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이 순방 목적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내부는 물론 각 나라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가해진 겁니다. 7개월이 지난 현재 이런 미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조짐, 즉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긴 변화는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억 3,800만 달러보다 62%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총액 역시 2억 4,420만 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15% 줄었습니다. 10월 한 달에 북중 무역 총액 3억 3,490만 달러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운항을 중단한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내 세계 도시로 향했던 북한 고려항공의 전세기들 역시 올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북중 관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올해 8월과 9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응한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 두 건을 채택했는데 과거와 달리 통과까지 각각 한 달과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중국이 결의 초안에 그만큼 빨리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제재 초안을 문제 삼으며 80일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달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미국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definitely doing more. But obviously it's not enough until all of us.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분명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헤더너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적어도 20개 나라가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각기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t least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had done different things with that maximum.
노트 대변인은 이런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 외 다양한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눈 나라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수단 등은 대북 교육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았던 곳들로 외화벌이의 거점 역할을 한 곳으로도 알려져 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사나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이 중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액이 약 8,600만 달러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3대 무역국이 전격적으로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또 싱가포르는 북한이 사치품이나 원유 등을 수입할 때 자주 이용했던 나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는데 여기에는 싱가포르 기업들도 포함됐었습니다. 또 노동당 39실 고위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는 지난 6월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지난달 23일 싱가포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주치를 취했다고 밝히면서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I shared with President Trump what Singapore has done to pressure and to isolate the DPRK.
리 총리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가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올해 들어 인도가 북한으로의 수출을 대폭 축소했고 태국 역시 교역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한 사실이 미 당국자의 입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사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고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당시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선 역대 어느 해보다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자는 각국 정상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입니다.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부터 북한과 외교관계가 전혀 없는 나라까지 북한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울린 이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유럽 회원국 일원으로서 핀란드는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함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전체 발언의 3분의 1가량이 북한 문제에 집중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역시 올 한 해에만 120건이 넘는 이행보고서를 접수하면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나라들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개적으로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쫓아냈다고 밝혔고 독일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멕시코와 페루 정상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쿠웨이트 국왕은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이들 나라 정상들이 직간접적으로 미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 뒤에 북한 대사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린 정황이 뚜렷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무역과 외교를 넘어 민간과 인도주의 부문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최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목표로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So this is being it's taking effect all around the world and we think as it takes effect again this just
국제사회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수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70일 넘게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연구소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북한이 한 달 안에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군요.
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미사일 도발 현황과 전문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며 북한이 두 주에서 한 달 안에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뭔가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이 그렇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인 12월 17일을 유력한 도발 날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했던 사례를 감안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의 정보기관도 올해 안에 북한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국가정보원도 최근 한국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안에 성능 개량 등을 위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추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북한 내부 상황을 감안한 사전 경고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예측이 들어맞았던 적도 있지만 빗나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예측이 맞았다고 해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수준이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정보당국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과거 도발 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도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만 해도 북한의 도발은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 감행한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 모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후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그리고 그 간격도 대체로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했고 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6년간은 이런 패턴이 달라진 건가요?
아예 패턴이 없어졌고 따라서 예측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큰 틀에서는 도발 주기가 짧아지고 횟수도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핵실험을 예로 들면 2016년 1월부터 올 9월 초까지 1년 9개월 사이에 4차에서 6차까지 3차례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도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 17년 동안 16발을 발사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모두 85발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1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훨씬 잦아진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이유는 뭔가요?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과거에 비해 더욱 고립적, 폐쇄적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불가 예측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특사 면담을 거부한 것은 과거 북중관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통상의 관측을 깬 사례입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려워진 건 기술적 진전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또 고체 연료 개발에 성공하면서 불시에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성을 통해 발사 준비 단계부터 움직임이 포착됐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핵실험 역시 지하 깊은 곳에서 실시되는 데다 위성을 통한 감시를 교란할 목적으로 핵시설 주변에서 위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시기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30년 전인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를 미얀마 근해 상공에서 폭파했습니다. 저희 BOA에서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 30주년을 맞아서 당시 북한 당국의 사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김현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북한은 뭐 테러 국가입니다. 87년에 8기 테러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년 후인 2008년에 해제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해제를 해줄 때 북한으로부터 이 8기 사건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받지 않고 해준 것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이 지금도 그 8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정하고 사과 안 하고 오히려 한국의 뭐 자작극이라고 아직도 뒤집어 씌우는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그 후에도 반성 안 하고 계속 도발하고 테러하고 지금 핵발 핵위협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87년도에는 테러 지원국을 했었어도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못하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좀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재지정하고 또 국제적인 규제를 함께 또 강력하게 한다면 조금 북한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북한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뭐 미국 같은 깡패 국가가 억지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비쳤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원래 거짓 역사로 이루어졌고. 거짓으로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25 전쟁, 아웅산 테러, 8기 폭파, 특히 이렇게 증인이 살아서 증언을 하지만 한 번도 이런 테러를 하고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슨 이슬람 IS 그런 테러 집단들은 목적과 그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한 번도 인정 안 하고 항상 자기네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놓고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칼기 사건만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발 빼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북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 저희 둘을 일본인으로 위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려났을 때는 이렇게 자살을 해서 비밀을 지키도록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테러 국가입니다.
칼기 858기 사건이 30주년을 맞는데요. 감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벌써 지금 30주년이 됐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아, 참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뭐 우선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한 10년은 제가 이, 뭐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또 15년은 뭐 사실 좌파 정부 때 가짜로 몰려서 막 탄압받고 뒤에서 노출돼가지고 쫓겨나서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은 또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이 돌이켜보면 참 막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사건이 그 미국이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시 사건 이거 칼기 폭발 사건으로서 제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 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6.25 진짜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민간인 항공기가 이렇게 평시에 115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명을 살상시킨 그런 유례가 사실 없는 테러거든요, 명백한. 그래서, 그때,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 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987년 당시랑 뭐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칼기 사건이나 그 전에는 북한 훈련된 북한 공작원들이 직접 투입을 해서 임무를 수행했고 탈로 났을 때는 뭐 자살해서 비밀시키라고 이렇게 돼 있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을 보면 자신들의 공작 부서에서 공작원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직접 하지 않고 여자들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뭐,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부에서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좀 방법이 자기들이 직접 손을 안 대고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빨리 자기네들은 발 빼서 도망을 가는,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 비열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작원이 잡히면 결정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 증거 안 남기고 발뺌을 하는 그런 수법으로 지금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뭐 트남 사람이 한 테러다, 뭐 인도네시아인이 한 테러다,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지금도 뭐 공식적으로는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은 뭐 몰라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도망갔다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되니까 더 좀 자기네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더 쉬운 거죠.
예, 제가 이번에 그 메구미 요코타 씨 남동생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구미 씨를 보셨 안 보셨다 이 부분도 조금 그 엇갈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부모님을 최근에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사받을 때는 저하고 같이 생활한 자구지아의꺼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구미에 대해서 사실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찾겠나 그리고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해서 얘기도 안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미구미를 84년 6월달에 제가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미구미가 스키 일본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구미에 대해서는 스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 중국어 공부할 때였는데 이렇게 미구미 있는 초대소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몰래 사실 그 안에서는 자기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특히 만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비밀도 아주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털려났을 경우에는 많은 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할 때도 사실 숙희라든가 숙희가 저를 믿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 미구미에게도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후에 그 지나가면서 미구미 부모님들이랑 그 뉴스에 나오시고 또 미구미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고 하면서 아 제가 만났던 아이네 하고서는 만났던 친구네 하고서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뭔가 피해를 갈까봐 봤다는 거하고 또 들었다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었다고 처음에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만났다고 얘기했고 부모님 일본에 가서 그다음에 부모님 만나서는 제가 뭐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나왔던 얘기가 지금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부분들이었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피해 갈까봐 제가 그래도 말을 안 했습니다.
아, 메구미 씨가 지금 살아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북한이 뭐 다 메구미나 다그치나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금 정보나 모든 이런 게 다 살아있는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으로 오시고 그 자백하시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그 계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딱 한 가지 뭐 계기라기보다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한마디로 북한에서 교육시킨 것이 다 거짓 교육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정말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이 이곳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이라고 믿던 것이 또 거짓이고 유교전쟁을 비롯해서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런 자유와 풍요로움 뭐 그런 것이 정말 그런데 진짜 뭐 제가 감탄을 했고 북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라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한국말 하지 않고 뭐 일본어 중국어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과학적인 진실 앞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 이상 빠져나가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한 이 일이 족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족 승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진실을 알려드리고 죽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하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정착하신 지 30주년을 맞는데 그동안의 생활은 좀 네. 어떠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26년 살고 뭐 제가 여기 와서 30년이니까 일단 더 남한에서 사는 시간이 더 오래죠. 그런데 여기 와서 생활을 해보면 북한하고 뭐 이 한국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생활입니다. 저희 개인 경우에는 가짜로 몰려서 뭐 그런 안정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직까지는 힘든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아, 대한민국이 정말 풍요롭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요즘 북한이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너무 국민들이 안보 의식이 좀 약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태평하게 생각을 하구나 생각했고 이 칼기 사건에 대한 것도 젊은 분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이제는 30년이 지나서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뭐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아,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그 가짜로 몰고 있다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뭐 제가 유일하게 살아있고 또 그 수많은 진짜 증언들,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진짜라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들은 진실이 싫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했다는 이 체조 진실이 싫고 북한을 어쨌든 인연적으로 많이 옹호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럼 좀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큰 재인이지만 이렇게 아직 북한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증인으로서 이 사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뭐 살아있는 한 이 칼기 진실을 알리고 또 다시는 이러한 테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희생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8.58기 폭파 30주년을 맞아 김현희 씨로부터 당시 상황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국 대리대사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last torch bearer will be revealed on 9th of February on the day of the opening ceremony.
산으로 첩첩이 둘러싸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들어서자 오각형으로 지어진 대형 경기장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메달 수여식 등이 열리는 공식 스테디움. 노란색과 주황색, 갈색 등으로 이뤄진 3만 5천석의 관중석과 7층 본관동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개막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 뒤 개조에 투입되는 돈은 미화로 9천만 달러. 이번 조직위원장은 25일 이곳을 찾은 주한 외교단과 미군 관계자, 상공인들에게 개막식 입장료 중 가장 비싼 가격은 1,500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VIP석이고요. 이 VIP석은 티켓 가격이 150만 원입니다. B석은 80만 원이고 C석은 60만 원. 저 위가 일반석인데 이 일반석은 22만 원인데요. 이거는 sold out, almost sold out.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평창 겨울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올림픽을 70여일 앞두고 한국의 주한외교단과 경제인들, 외신 관계자 200여 명을 올림픽 경기장으로 초청해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서울역을 출발해 평창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는 KTX 특별열차 안에서 기자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을 이제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30년 전에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냉전 시대를 깨는 하나의 평화의 계기로 만들었듯이 평창 30년 뒤에 평창도 평화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주한 외교사절들이 탑승한 KTX 경강선은 다음 달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서울역에서 평창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진부역까지 1시간 30분. 올림픽 기간에 운행되는 직행열차는 1시간 만에 진부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하나된 열정이란 구호로 겨울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예선전을 통과한 피겨 선수들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북측에서 아직 그런 조치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또 3월 달에 이어지는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대회에 북측 선수들 또는 뭐 응원단 이렇게 올 수 있도록 IOC 또 국제장애인 올림픽 커미티 IPC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평창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정권이 올림픽의 즈음에 추가 도발로 올림픽을 방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강 장관은 그런 우려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VOA 질문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그 이 평창의 그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정, 이거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룩사령관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UN에서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고 북한은 그 채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 올림픽 가족의 한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달리 북한도 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기여할 의지와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엔 강 장관의 언급처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참석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오찬 축사에서 주한미군과 미국 대사관 모두 성공적이고 안전한 올림픽이 열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S. Force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make sure that these games are successful and safe and we'll be focused on that to make sure that it happens.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행사 뒤 VOA에 올림픽 준비를 위한 한국 정부와 조직위의 노력과 지도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미국은 평창 올림픽이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며 재미있는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대의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 we certainly you know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this is peaceful, safe and fun competition.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도 VOA에 올림픽이 임박한 것을 직접 보고 느껴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0일 정도 남은 평창 올림픽 개막 전에 북한 정부로부터 평화와 비핵화, 도발을 끝내기 위한 태도 변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o we really like to see the situation.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대회는 92개 나라가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15개 종목 100개가 넘는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현재 입장권 107만 매 가운데 52%인 55만 5천 매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n opportunity for all countries of the world to work together in a
평창 올림픽 시설들을 둘러본 주한 외교 사절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가 한반도의 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북한 수뇌부가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고아로 미국에 온 손 모지스 철 씨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